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14일 리비아 공습 과정에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 단체 지도자 모크타르 벨 모크타르의 사망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 인정을 받고 있는 리비아 정부 측은 미군이 지난 13일 동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벨 모크타르가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14일 성명에서 벨 모크타르의 사망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공습이 성공적인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또 이번 공습은 벨 모크타르를 겨냥한 것이었다며 현재 작전 결과에 대해 평가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브라리 제임스 공군 장관은 15일 파리 에어쇼 행사장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리비아 공습에 미국의 F-15 전투기가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벨 모크타르는 지난 2013년 알제리 가스 시설에 테러 공격을 가해 미국인 3명을 포함해 37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미 국무부는 그에 대해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조시 어네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미국이 동유럽과 발틱 국가에 중화기와 병력을 영구 배치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은 모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의 영토 보존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어니스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방위를 제공한다는 나토 협정에 서명했고 미국 정부와 대통령은 이를 강력히 옹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미국의 계획이 만일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는 과거 냉전 시대 이후 미군과 나토가 벌이는 가장 공격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유리 야쿠보프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야쿠보프 장군은 러시아는 서부 전략 지역에 군대와 수단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신문은 만일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계획을 승인한다면 불가리아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에도 전투 차량과 5천 명의 병력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의 쿠르드 민병대가 북부 지역을 장악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압박하면서 아랍인들과 투르크메닌들을 고의로 몰아내고 있다고 시리아 반정부 단체들이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쿠르드 민병대가 ISIL이 장악한 전략 요충지 탈 아비아드 외곽까지 진격하자 수천 명의 주민들이 전투를 피해 터키 시리아 국경 통과소로 몰리고 있는데 나왔습니다. 인민수비대로 불리는 쿠르드 민병대는 ISIL의 수도격인 라카로 통하는 주요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 탈 아비아드에서 ISIL을 몰아내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1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원의 출국 명령을 무시하고 남아공을 출국해 수단 수도 카르툼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남아공의 법원은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 혐의와 관련해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출국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흰색 전통 의상을 입은 바시르 대통령은 카르툼에 도착해 허공에 지팡이를 흔들며 신은 가장 위대하다고 외쳤습니다. 바시르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를 방문했고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14일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남아공 당국에 바시르 대통령을 체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ICC와 미 국무부는 바시르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실패한 남아공 당국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은 바시르 대통령이 이미 출국한 뒤에나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15일 사제의 성추행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두 명의 미국 주교들의 사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존 니엔스테드 대주교와 리피치 보좌주교는 2주 전 이들이 관할했던 미네소타준의 미니애폴리스시와 세인트폴시에서 관할교구 소속 사제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이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불법 입국한 한국인 두 명을 돌려보내겠다고 남측에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신병을 인수하겠다고 북측에 회신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제안대로 6월 17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두 명의 신병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오후 북측에 통보하였습니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제 조건 없는 당국 간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파나마 고등법원이 북한 청천강호 선장과 1등 항해사에 대해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한국인 두 명을 한국 측에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송환을 요구해온 다른 네 명에 대해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5일 조선적십자 중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지난달 11일 북한 측 국경지역으로 불법 입국한 한국 국민 2명을 오는 17일 오전 돌려보내겠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에 이런 통보 내용을 공개하고 이들을 인수하겠다고 북한 측에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진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정부는 북측이 제의한 대로 6월 17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두 명의 신병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오후 북측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번에 송환되는 사람들은 중국 여행 중 북중 접경 지역에서 실종됐던 남성 59살 이모 씨와 여성 51살 진모 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들 두 명이 중국을 여행하다가 북중 접경 지역에서 실종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실종자 가족과 협의하면서 관계기관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의 실종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북한에 억류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지만 북한 측의 확인이 없어 정확한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신병을 인수한 뒤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입국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들 이외에 자신들이 억류하고 있는 김정옥 씨와 김국기 씨, 최춘길 씨, 주원문 씨 등 한국 국민 4명은 이번 송환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013년 10월 김정옥 선교사를 억류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한국 간첩을 붙잡았다며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공개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일엔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를 억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이들 4명의 석방과 송환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한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6.15를 계기로 자신들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진정성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경미한 월경 사건일 수도 있는 사안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은 15일 그동안 거부해온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제 조건 없는 당국 간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5일 정부 성명을 내고 남북 사이에 신뢰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부 성명은 북한의 공식 발표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7월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방침을 밝힌 이후 1년 만에 나온 겁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한 군사훈련과 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중단하고 흡수 통일 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부당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 간 대화에 조속히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북한은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가야 한다고 밝힌 만큼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부당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 간 대화의 장에 나오는 한편 남북 간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민간 교류에도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이번 성명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6.15 선언 15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의 대화 의지를 시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내건 조건을 한국 정부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향후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돌리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거부해온 당국 간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다소 진전된 입장 표명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조건이 맞지 않아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제 대화할 생각이 있으니 조건을 만들어보자는 것으로 바뀐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남북 대화의 공을 한국 정부에게 넘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대내적으로는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치적으로 선전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군 하전사 한 명이 15일 비무장지대 중동부 한국군 경계 초소로 망명했습니다. 북한 군인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망명한 것은 지난 2012년 10월 동부전선에서 이른바 노크 망명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5일 오전 8시쯤 북한군 하전사 한 명이 한국군 경계초소로 망명해 이 병사를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하전사가 망명한 곳은 강원도 화천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하전사의 망명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 하전사의 나이는 19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하전사가 부대에서 상습 구타를 당해 북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망명을 결심했다고 설명하고 이 하전사의 소속이나 망명 동기와 경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마친 뒤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전사의 망명 과정에서 대치 중이던 남북 양측 사이에 한때 긴장이 감돌았지만 총격전과 같은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도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군인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망명한 것은 지난 2012년 10월 북한 병사 한 명이 한국 동부전선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이른바 노크 망명 사건과 같은 달 다른 병사 한 명이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으로 망명한 이후 처음입니다. 노크 망명 사건 당시 북한 병사는 한국군 최전방 소초에 경계선을 뚫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책임자들이 줄줄이 문책을 당하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북한군은 과거 망명 사건이 일어난 일부 전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최근 대인 지뢰를 매설하는 등 경계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병사들의 망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발생한 중동지역이나 한국 내 전파지역을 오고 간 한국 국민의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해 줄 것을 한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임병철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또 메르스의 전파와 예방 대책에 관한 자료 협조도 한국 측에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대변인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가운데 메르스 감염자나 의심자가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으며 공단에 있는 한국 국민들도 메르스로 인해 출입경이 통제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와 함께 한국 내에서 메르스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 대통령과 정부를 극렬하게 비난하고 메르스를 극복하려는 민간과 정부의 노력을 폄훼한 것을 규탄한다며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상식을 무시한 비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나마 고등법원이 북한 청천강호 선장과 1등 항해사에 대해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북한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형을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고등법원이 청천강호의 리영일 선장과 홍영현 1등 항해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파나마 법무부의 나타니엘 무르가스 검사는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선고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무르가스 검사는 2심 재판에서 기소 내용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며 1심 법원과는 달리 고등법원이 검찰 측의 논리를 인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천강호는 지난 2013년 7월 쿠바에서 선적한 지대공 미사일과 미그 21 전투기 부품을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청천강호 선원 32명은 7개월 동안 파나마에 억류돼 있다가 지난해 2월 풀려났고 선장과 1등 항해사는 불법 무기 거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청천강호 사건은 파나마에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국제적인 사건이며 선장과 1등 항해사는 북한 정부가 직접 내린 명령을 따랐을 뿐인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청천강호가 무기를 실은 채 파나마에 있었던 만큼 파나마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이며 따라서 파나마 당국에 사법 관할권이 있다고 밝히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청천강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파나마 사법당국에 있다는 검찰의 항소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나마 정부가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장과 1등 항해사 모두 지난해 무죄 판결이 난 뒤 곧바로 북한으로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출국할 경우 항소심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며 이들의 출국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르가스 검사 측은 청천강호가 불법 무기 거래를 저지른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 사건은 외교적으로 푸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신형 함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함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은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만큼 성능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1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함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래된 구소련제 미사일을 북한제로 교체하기 위해 시험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15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함대함 미사일은 사실상 아주 오래된 구소련제 미사일이죠. 그래서 아마 그걸 북한제로 북한 걸로 교체하기 위한 개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걸 또 정밀도를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시험 발사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군 제596 연합부대에서 신형 반대함 로켓 발사 훈련이 진행됐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로켓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 함선을 명중시켰으며 이를 본 김제1위원장이 대단히 흡족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역시 군함에서 발사된 함대함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날아가는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함대함 미사일 발사 훈련은 지난 2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6일 김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자체 제작한 KN-01 함대함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선전과는 달리 이 미사일의 실제 정확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양우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입니다.
완성이 되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2월달 사격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이 목표물을 명중한 미사일은 그 네 발 중에 한 발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번에 발사가 그럼 과연 얼만큼 성공적이고 잘 맞출 수 있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죠.
양 연구위원은 하지만 북한이 이 미사일의 성능을 어떻게 높여갈지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이 같은 날 발사한 KN-01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이 함대한 미사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양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KN-01은 지대함과 함대함으로 모두 운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로 길이 5.8m, 지름 76cm, 무게는 2.3톤가량이며 중국에서 개발한 실크원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앞서 한국 군당국은 북한군이 14일 오후 원산 호도반도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KN-01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쏘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은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으며 그중 일부 미사일의 사거리는 수십 킬로미터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의회는 올해도 북한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의회 보좌관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인권 유린과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하원의 외교안보 보좌관들은 북한 문제를 올해 아시아 관련 주요 의정과제로 꼽았습니다. 12일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의회의 시각 2015년 아시아라는 토론회에서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에이미 창 보좌관은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We're also looking into other ways to change North Korea's behavior. You know, instead of just tacking on more and more sanctions, what are some other ways that we can affect North Korea's behavior and their calculus?
향 보좌관은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 위원회가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재를 계속 추구하는 것 외에 북한의 행동과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 보좌관은 또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북한 주민들과 미국이 더욱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북한 제재 법안을 꼽고 2월 말에 외교위 차원에서 이 법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상원 보좌관도 아시아 지역과 관련한 올해 주요 의정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실의 이고르 크레신 국가안보 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오히려 핵과 탄도미사일, 군사 능력을 더욱 키웠다는 것입니다. 크레신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did that with the Bangkok Delta Asian 2007. And we know there was a very strong reaction. Now that could be a negative reaction, a positive reaction, but we certainly know
지난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제재하면서 북한에 돈줄을 쥔 것과 같이 금융 제재를 가하고 최근 UN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COI 보고서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사회에 부각하면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레신 보좌관은 또 PAC-3 미사일 방어 체계, 패트리언 미사일 요격 체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등 한국이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의 스콧 플립스 정책국장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 안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와 같은 공동체를 한국과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외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 비동맹국들과의 협력 추진, 아시아 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등이 주요 관심사로 논의됐습니다. 의회 보좌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를 중시하는 재균형 정책을 발표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particularly as we move into, you know, the silly season of the presidential campaigns. But then looking forward to what the next administration is going to do, Congress is going to play a role.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의 플립스 정책국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의회는 앞으로 1년 동안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며 예산을 더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이와 동시에 의회는 행정부를 압박해 재균형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립스 국장은 미국 국민과 의원들 모두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을 40여 차례 방문한 미국의 한 사진작가가 최근의 북한 모습을 미 유력 신문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보여주려는 모습이 아닌 실제 북한 모습을 바깥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과 개성을 잇는 고속도로가 텅 비어 있습니다. 한 여성이 무거운 보따리를 실은 자전거를 힘겹게 끌고 가고 있고 그 앞에선 보안원들이 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엔 낡은 트럭이 매연을 내뿜으며 비포장 도로를 달립니다. 북한을 찾은 국제 여성 운동가들의 평화 행진을 준비하는 개성의 여성들 모습도 있습니다. 아리따운 한복을 입고 손엔 꽃다발을 들었지만 표정은 당국의 동원 행사가 달갑지 않은 듯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가 북한을 40여 차례 넘게 방문한 데이비드 커튼펠더 객원 사진 기자가 찍은 최근의 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넷에 게재된 이 사진들은 커튼펠더 기자가 최근 비무장지대 평화 걷기 행사를 펼친 국제 여성 운동가들의 방북 일정을 6일간 동행하며 촬영한 겁니다. 커튼펠더 기자는 AP통신 아시아지국 사진부장 출신으로 지난 2000년부터 북한을 방문해 내부의 모습들을 바깥 세상에 알려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과 동영상은 북한 정부가 보여주려는 공식 행사의 모습보다 그가 장소를 이동하면서 틈틈이 포착한 내부 환경과 주민들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짜깁기 하지 않은 모든 북한인들의 삶과 일상이 가장 궁금하다는 그의 사진 속 부연 설명 역시 이런 의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인지 포착하기 쉽지 않은 일반 주민들뿐 아니라 평양의 상류층이 주로 찾는 상점에 걸린 여성 수영복, 아동병원의 재활시설 등 외국 관광객들이 그냥 스쳐가기 쉬운 모습들도 담겨 있습니다. 커튼펠더 기자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폐쇄적 환경을 설명하며 정보를 전하는 기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외국인들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곳보다 사진 저널리즘의 힘을 시험할 수 있는 더 나은 장소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베일에 가려진 곳 중에서도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곳이며 유일한 사진들은 정부가 선전용으로 배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행사와 거리가 먼 생생한 북한의 실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의무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커튼펠더 기자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 주민들의 모습, 농장, 시골 마을의 풍경을 찍으려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신 휴대폰, 즉 손전화기인 아이폰으로 호텔 객실에서 내다보이는 평양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커튼펠더 기자의 이런 사진이 차원이 다른 사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 역시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뉴욕타임스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한 커튼펠더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선 많은 누리꾼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누리꾼들은 북한의 철저한 검열과 통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방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문제,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커튼펠더 기자는 감시하는 안내원이 있어 사적으로 주민들을 접촉해 인터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통제사회라고 해도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을 갖고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튼펠더 기자는 비무장지대를 통해 한반도 분단의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모습 역시 북한 당국이 보여주려는 것과 일반인들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야말로 가장 밝혀낼 가치가 있는 수수께끼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비용 문제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부부와 탈북민 부부를 위한 무료 합동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 드는 돈은 물론 신혼여행 경비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입장.
아름다운 6월에 신랑 신부가 한자리에서 8쌍이나 탄생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탈북민과 몽골, 베트남,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다문화 가정의 부부들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2011년부터 다문화 가족 무료 합동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결혼식 비용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선정해 신부 화장, 드레스, 신랑 턱시도 대여와 기념사진 촬영, 신혼여행까지 결혼 비용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북 다문화 가정 합동 결혼식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 교회의 안종수 목사에게 들어보시죠.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다문화 가정 탈북자의 100년 계약을 맺게 해주어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두 쌍, 중국에 한 쌍, 필리핀 한 가정, 세트민 한 가정, 몽골 세 가정 총 여덟 가정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하였고요. 지금까지 총 44쌍이 저희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쌍에서 한 9쌍, 10쌍씩 저희들이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헌금에 저희들이 약 한 1천만 원 정도 가량을 이번 결혼식에 하고 그리고 이제 업체의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 강남에 있는 저희들 웨딩 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렴하게 거의 원가로 받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에 한복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그냥 이렇게 한복 신부들 하나씩 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신부들이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거나 짐을 들어주고 하객들을 챙기는 등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은 이 교회 신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팀이 있고 반찬봉사팀이 있고 노인 요양을 하는 그런 또 센터팀이 있고 그 팀들이 각자 이 프로그램 하나 진행될 때마다 이제 각자 역할을 맡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아동센터거든요. 그 이제 교사들이 내빈 안내를 맡고 반찬봉사팀들은 식사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노인 요양 봉사하는 팀에서는 이제 안내를 다 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각자 맡아서 이제 자기 이렇게 책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혼식을 포기하고 살았던 부부들. 이날 결혼식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 신부가 됐는데요. 이날의 주인공들을 만나봤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지금 우리 친형하고 그리고 또 뭐 해주는 거 이거 26이 돼요. 공회가 더 감사할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 저 아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뻤어.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네. 예쁘게 입으시고요.
저도 거울 봐서 놀랐어.
그랬어요?
네, 원래 남편 싫어하는데 나 드레스 입고 싶으니까 남편 참석했어. 드레스 입고 싶으니까 그렇죠. 했어요. 한국이 좋아요. 드레스도 예쁘고. 네, 앞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뒤늦은 결혼이지만 신랑 신부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역력한데요.
예쁘고 사랑스럽죠. 뭐. 이제 와이프가 이제 원하던 일이라 좀 이제 그래서 와이프 소원을 좀 들어줘서 좀 마음이 좀 홀가분합니다. 우리 앞으로 잘 살자. 사랑한다.
아 여기서 화장 너무 뭐 깨끗하고 뭐 좋아요. 아, 제가 온 지 4년 됐어요. 아 베트남에서 한 번 하고요. 이번 다시 오빠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모든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많이 보여.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결혼식을 지켜보는 신랑 신부의 부모들 눈엔 대견함이 엿보이고요. 자녀들은 예쁜 엄마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들.
아드님, 이렇게 결혼하는 모습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예,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정아야, 너무 축하한다. 잘 살아라.
엄마, 내가 꼭.
엄마,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엄마, 사랑해요.
주변 친지와 친구들도 많이 참가해 행복한 부부의 출발을 축복했는데요.
뭐 앞으로도 뭐 행복하게 뭐 우리 자세히 좋고 뭐
어디서 오셨어요?
몽골. 전통적으로 뭐 그 좀 들리는 게 있는데 그래도 뭐 이것부터 좀 오래해서 됐고 결혼식은 그 뭐죠? 한 두 시간이지만 뭐. 그런 파트는 뭐 3일 정도 뭐 그렇게
한국어 수업하는 친구가 중국 분인데요. 지금 결혼식을 오늘 올린다고 해서 기회가 돼가지고 여러 번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구청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바로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한국에서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또 큰 희망을 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남편하고 사는 그 두근두근 하는 마음이 네, 잘 전달해서 나중에 서로 뭐 아기자기함에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탈북 다문화 부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할 계획입니다.
네. 뭐 이번에 온 국민이 메르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또 다문화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을 저희들이 돕고자 중단 없이 저희가 내년에도 진행하기로 하고 또 이것이 아마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또 귀한 또 교회의 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또 이렇게 신경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탈북 다문화 가족 무료 합동 결혼식을 통해 탈북민과 결혼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탈북 다문화 가족 부부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현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미군 전투기들이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해 리비아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일부 동유럽 국가에 중화기 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협상이 표류하면서 그리스와 유럽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쿠바를 방문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두 나라 대사관 개설이 임박했다고 밝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리비아에서 미군의 공습 소식부터 전해주시지요.
네, 미군 공습은 지난 13일 밤 리비아 동부 아즈다비아 인근의 한 농장에 가해졌습니다. 공습 사실을 처음 발표한 건 리비아 정부였는데요. 당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북아프리카 지부인 AQIM 지도자 모크다르 벨모크타르가 또 다른 극단주의 무장단체 안사르 알샤리아 지도자들과 회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안사르 알샤리아는 ISIL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단체입니다. 리비아 정부에 따르면 미군의 공습으로 벨모크타르와 안사르 알샤리아 대원 등 테러분자 6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도 14일 밤 공습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벨모크타르가 사망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이 벨모르타크를 겨냥해서 공습을 가한 건 맞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전투기가 리비아에서 대테러 작전의 일환으로 공습을 가했으며 공습의 표적은 모크타르 벨모크타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습은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공습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라면서 벨모크타르의 사망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더 구체적인 정보는 적절할 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공습에 F-15 전투기 두 대가 투입됐다고 전했는데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모크타르 벨모르타르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거액의 현상금을 낸 테러 조직 지도자인데요. 벨모크타르는 지난 2013년 알제리에서 천연가스 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을 벌인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인 3명을 포함한 외국인 인질 37명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후 벨모크타르에 대해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전격적으로 미군의 공습이 이뤄진 겁니다. 벨모크타르는 또 알제리 테러 외에도 그동안 여러 건의 국제 테러 공격과 범죄의 배후로 거론됐고요. 1990년대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알제리 내전에도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지난 2013년 말에도 아프리카 차드 정부군이 말리와 알제리 국경에서 벨모크타르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었지만 이후 다시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네, 미군이 지난해부터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을 격퇴하기 위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지만 리비아에서 공습을 간 건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벨모크타르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왔고 또 이번에 벨모크타르의 동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공습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리비아의 정치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11년 무아마르 가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도정부와 이슬람 민병대가 세운 정부의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민병대와 극단주의 세력들도 영역을 주장하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바다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해상 난민들이 급증했고 이 가운데 2천 명은 침몰 사고 등으로 사망했다는 유엔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주말에 나온 소식 살펴보죠. 미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서 일부 동유럽 국가에 중화기 배치를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네, 아직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정부는 미국과 지난달 관련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토마스 시모니악 폴란드 국방장관은 곧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은 발트해 3국인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또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와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탱크 등 중화기와 최대 5천 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국방부의 최종 결정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이 나야 합니다.
네, 계획에 포함된 나라들은 모두 과거에 소련 연방에 속했거나 소련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미국과 소련의 냉전 이후 미국이 동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되는데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한 뒤 동유럽 주변 국가들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동유럽에 신속 대응군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미군 중화기 배치 계획도 이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계획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뭔가요?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해 중화기 배치와 관련해 동맹국들과 협의를 계속해왔다면서 하지만 배치 여부나 시기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러시아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는 만약에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 국경을 따라 발틱해 국가와 동유럽에 탱크와 중화기를 배치한다면 냉전 이후 가장 공격적인 조치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도 그에 대응해 군사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동유럽 지역에 나토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협정 위반이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이번엔 유럽 경제 소식 알아보죠.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추가 구제금융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유럽 경제에 대한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리스 정부와 국제 채권단의 협상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타결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리스 또 유럽 전체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그리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사이에 개별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15일 그리스 주식시장은 6%나 폭락하면서 출발했고요. 다른 유럽 증시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독일 증시도 1.4% 하락했습니다.
네, 국제채권단은 그리스에 추가 긴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스는 당장 이달 말까지 채권단에 상환해야 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 상환에 실패하면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래서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제채권단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연금을 삭감하는 등 추가 긴축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리스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15일 그리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리스 정부가 연금을 더 삭감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인가요?
네, 추가 구제 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자체적인 긴축 조치 계획을 이달 초 이미 국제채권단에 제출했는데요. 국제채권단은 그리스 정부의 계획이 그리스의 재정 수지를 영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요구에 못 미치고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스의 대안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연금 삭감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네, 다른 유럽의 정상들도 그리스 정부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 사태가 유럽 경제에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리스는 가능한 빨리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이와 관련해 치프라스 총리, 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쿠바를 방문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두 나라 대사관 개설이 임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과 쿠바는 지난해 12월 관계 정상화를 전격 선언했고요. 이후 여러 차례 만나서 대사관 개설 등 외교관계 회복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이 아바나를 방문하고 쿠바 고위 관리들과 회동했는데요. 참석한 의원 중 한 명이 그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공화당 의원이 밝힌 내용이라니까 실제로 대사관 개설이 상당히 가까워진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내에서도 쿠바 이민 가정 출신 의원들은 관계 정상화에 반대했지만 많은 다른 의원들은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쿠바를 방문한 제프 플레이크, 수전 콜린스, 팻 로버츠 의원도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는 의원들입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미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황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상호 대사관 개설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또 이를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 또 미국과의 실무협상 대표인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교부 북미국장 등과 회담했습니다.
네, 빠르면 다음 달에 대사관이 문을 열 거란 보도도 있군요.
네, 로이터통신이 앞서 미국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대사관을 개설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대사관 개설을 위한 협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미국과 쿠바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4차 실무 협상을 벌였는데요. 두 나라 협상 대표들은 쿠바 수도 아바나와 워싱턴을 오가면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4차 회담에서도 대사관 개설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고 이 협상을 하루 연장해가면서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쿠바는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건으로 요구했고 백악관이 이후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했죠. 하지만 남아있는 문제들이 더 있는데요. 쿠바는 미국이 쿠바 난민의 정착을 허용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고요. 또 대사관의 역할, 대사관 직원들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바나에 대사관을 개설할 경우 쿠바 국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미국 외교관들도 아바나 바깥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쿠바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대사관 개설을 위한 일정은 정해진 것은 없고 최종 타결까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고 오후에 내륙 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로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구름 많고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9도. 신의주 오후에 구름 조금 있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8도입니다. 강계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6도. 해주 구름 많고 최저 20도, 최고 30도. 개성도 구름 많고 최저 19도, 최고 29도입니다. 함흥은 구름 많고 최저 16도, 최고 27도. 장전 역시 구름 많고 최저 10도, 최고 21도입니다. 해산도 구름 많고 최저 13도, 최고 2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선봉은 오전에 구름 조금 있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1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은 구름 많고 최저 16도, 최고 24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서 BOA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제프 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15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정치적 고향인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데이드 대학에서 출마를 발표하며 선거 전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대학은 이 지역의 근로자 계층의 꿈을 대변하는 학교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모든 미국인과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역설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부시 전 주지사가 사실상 6개월 전부터 대선 유세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62살인 부시는 자신이 미국의 재건 이후 플로리다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첫 번째 공화당 주지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14일 리비아 공습 과정에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단체 지도자 모르타크 벨 모크타크의 사망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정부 측은 미군이 지난 13일 동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벨 모크타르가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14일 성명에서 벨 모크타르의 사망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스티브 워렌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공습이 성공적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워렌 대변인은 또 이번 공습은 벨 모크타르를 겨냥한 것이었다며 현재 작전 결과에 대해 평가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보라 리 제임스 공군 장관은 15일 파리 에어쇼 행사장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리비아 공습에 미국의 F-15 전투기가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벨 모크타르는 지난 2013년 알제리 가스시설에 테러 공격을 가해 미국인 3명을 포함해 37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미 국무부는 그에 대해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조시 허네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미국이 동유럽과 발틱 국가에 중화기와 병력을 영구 배치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은 모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의 영토 보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어니스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방위를 제공한다는 나토 협정에 서명했고 미국 정부와 대통령은 이를 강력히 옹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미국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는 과거 냉전 시대 이후 미군과 나토가 벌이는 가장 공격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유리 야크보프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야크보프 장군은 러시아는 서부 전략 지역에 군대와 수단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 1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원의 출국 명령을 무시하고 남아공을 출국해 수단 수도 카르툼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남아공의 법원은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 혐의와 관련해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출국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흰색 전통 의상을 입은 바시르 대통령은 카르툼에 도착해 허공에 지팡이를 흔들며 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외쳤습니다. 바시르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를 방문했고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14일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남아공 당국에 바시르 대통령을 체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ICC와 미 국무부는 바시르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실패한 남아공 당국의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은 바시르 대통령이 이미 출국한 뒤에나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ICC는 그가 지난 2003년 다르푸르에서 발생한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아랍민병대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인종학살과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란과 세계 강대국 사이 핵협상이 2월 30일 마감일보다 빨리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사는 이날 세르게이 리바코프 외무차관이 이란 핵협상 마감의 연기에 대한 논의를 단언적으로 중단시키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리바코프 차관은 마감일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꽤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이런 협상에서 넘지 못할 벽이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